9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시다. 원래 10절, 11절은 빼고 가면 좋은데 약간 펌을 시킬게요.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본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짧게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가서 일을 시키셨는데요. 무슨 일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귀신 쫓아내는 거야? 우리 눈에 맨날 그런 게 먼저 눈에 띄죠.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요. 전도하고, 전도란 말이 이 안에 없죠? 예. 네. 그니까, 전도란 말이 없는데 왜 전도가 나오나요? 우리 이런 거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먼저 든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지를 주목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는 가서 병 고치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예? 네? 복음이란 단어도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말이에요. 있는 단어를 왜 안 쓰고 자꾸 없는 단어를 쓸까? 이런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11절에도 보세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그 주목 그러니까 신경 쓰고 하려고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거였어요. 거기에 따라붙은 게 뭐냐면 그 병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게 사명이죠. 두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다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전파되도록 당부하신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이래서 우리 그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이거 그 개념이 뚜렷하게 좀 잡혀 있어야 하는데 한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요 거의 잊혀졌다고도 봐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요 늦게 새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한동안 이 단어가 전혀 쓰이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익숙한 단어가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건 어떻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게 복음인데, 그럼 왜 기쁜데? 그 말 자체에는 그 이유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도록 일을 맡기셨다.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라 그래도 이게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 됐다고 쳐보세요. 백성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런 거는 빼고요. 내가 왕의 입장에서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내 나라가 뭐가 내 나라예요?
응? 어?
그렇지. 왕이 돼가지고 아 요까지가 내 나라다. 그리고 요것들이 내 백성이다. 이런 개념이?
어쨌든. 네.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에 사는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고 이런 느낌이 먼저 온다 그죠? 내 나라 그러면?
내가 속했고 내가 지배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땅이고 사람이고 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게 내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그걸 우리가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거였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관점이죠. 그 우리 주기도문에 그게 나오죠.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게 우리가 비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영역이 확대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걸 표현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질 때 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요 하나님 잠시 좀 비켜놔 주세요, 제 성질대로 요 한 번만 하고요,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죠.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천당이었어요. 천당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 당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단어는 우리 어릴 때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들은 단어는 천당이었어요. 당은 뭐예요? 그럼? 이제 오래되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긴다. 당은 집당자예요. 천당.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죠. 왜 우리 조상들은 천당이란 말을 많이 썼을까 하는 그 생각이 얼핏 들어요.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천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 그 선조들 머릿속에 없었단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 최근에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나라라냐, 예수님께서 그 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을 바꾸면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이죠. 이게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 같아요. 소가 저 풀 뜯어먹은 같이 그래 생긴 먹은 나라일까요?
네?
비유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짝이거든요. 이 나라가 이게 전부 자기 땅이 아니고, 이쪽은 저게 뭐야, 팔레스타인이 뜯어먹고, 이쪽은 뭐가 뜯어먹고, 예루살렘 자체도요. 예루살렘 자체도 온전한 유대 땅 아니에요. 그 일부분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지금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성전은 이쪽 한쪽 벽밖에 없어요. 벽밖에 없고, 옛날에 서 있던 성전 거기는요, 이슬람 소유예요. 그 유대인들 못 들어가요. 우리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구경하러 가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이 통째로 자기 땅이 아니고, 여기는 누구고, 여기는 누구고, 이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꼭 소가 풀 뜯어먹듯이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런 개념이 확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전한 나라 같아요. 네? 소가 풀 뜯어먹은 나라 같아요?
현재요?
네.
이 땅은?
네.
현재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이제 각자가 온전해져야 모아놔도 온전한 나라가 될 텐데, 이 각자가 온전치 않으면요, 완전히 풀 뜯어먹은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개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치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죠. 여하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시키신 일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가졌던 이 능력이 영원한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또 이 능력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하고 이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필요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이거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디 쪽으로, 병원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요, 기도원에 쫓아가는 것보다가 정답은요, 병원 가는 게 맞아요. 그 의술이 발달한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혜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지금도요, 그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하는 데는 이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옛날 선교사들,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만, 그 먼저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서 의사가 되어 가지고 선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갈 때에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오늘날 이 부분은 적어도 의술이나 병 고치는 부분은 병원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아프거든 병원 가시는 거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병원 가는 것보다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점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게 뭐냐면요, 이 여행을 위해서 3절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로도 가지지 말라. 그럼 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 필요한 거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생기면.
상황에 맞게.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또, 그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건 반드시 내가 들어간 그 집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니,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일만 하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이요.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뭐만 해야 돼요? 돈에 신경 안 써야 되죠.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젊은 부목사가 아이를 그 다른 교회 선교원에다가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선교원에서요, 그 영세민 증명서를 떼오면 그 뭐 유치원비를 뭐 절반으로 깎아준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확인을 누가 해야 되냐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되겠네. 이분 봉급이 얼마인데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영세민 증명서 하고 이제 이래 돼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갔던 모양이에요.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노발대발을 해서 말이죠. 이 대문문 교회의 전도사가 어떻게 영세민이냐고 고함을 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목사님도 저기 서류 때려가면요. 뭐라고 했다 하더라. 영세민보다 위에 뭔지 모르겠다.
사장님.
어, 뭐, 아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게 뭐지, 이러니. 그래, 그 목사님이 아예 논에는 신경도 안 쓰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알아봤나 봐요. 세상에 그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4인 가족의 기초, 뭐라고 하는지 용어 잘 모르겠다. 4인 가족의 한 달 기초 생활비가 그때 아마 140만 원쯤 그게 정부에서 정해진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전도사 사례가 그보다 낮았거든요. 그래, 이거 이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폭 올렸어요, 한 번. 단임 목사님 자신도 뭐 잘 모르고 있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근데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들이나 목사님들 막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느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성경에서 봐라. 목사가 어디 돈에 신경 쓰고 먹고 사는 거 거기 신경 쓰면 어딘지 모르게 신령해 보이지가 않고요.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대신에 쫄쫄 굶고 있으면요. 마음은 좀 아프지만 또 그런 분들의 설교는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뒷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목사도 그랬고, 목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저 선생님들 초임 발령 받을 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봉급 받아가지고요, 하숙비 주고 업무하고 나니까 집에 붙일 돈이 하숙비보다도 적어요. 진짜 몇 푼 안 되더라고요. 하숙비를 제가 초임 때 하숙비를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줬는데, 집에 붙인 돈이 5만 원이 채 안 됐으니까, 뭐, 이제, 권사님 옛날식 기억하면 그보다 더 하겠지만.
그럼 2,000원 받았어요. 밀가루는
하대야. 그건 막 그렇다 치고.
그게 월급이에요? 밀가루 안 푼다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가난하고 다 어려웠으니, 목사님들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라.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럴 때 어려우면, 어려워도 먹을 건 안 떨어져요. 뭐, 교인들이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아이들 학비 가는 거, 뭐 이 전부 돈으로 해결되거든요. 돈이 딱 떨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좀 변해버렸었는데 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그렇게 힘들어야 그게 정상 아니냐 그런 개념들이 아주 머릿속에 강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보면서 하나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아니란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전대가 있는 사람은 전대를 챙기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챙기고 그 다음에 칼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챙겨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훈련 상황이에요. 훈련 상황.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입장에서 시켜본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비유컨대 이런 거죠. 여름에 우리 대학부 아이들, 이제 소위 말하는 SMT 가잖아, 그죠? SMT가 뭐냐, 그랬더니. 잠깐만, 영어로 그래 붙여놓은 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Summer Mission Trip이던가? 별거 안 해요. 예. 네. 별거 안 건데 자꾸 글자 떼가지고, 그래,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이상한. 그걸 웃지 않느냐, 그래. 봤더니, 옆에서 봤더니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거지 전도 여행이에요, 그냥. 가서 얻어먹고, 일해주고, 밥 얻어먹으면서 전도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 가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게 참 많아요. 많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체험을 누려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평생 살아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여행 떠날 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어느 집에든지 두루라는 직업이 있거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되시네요? 어딜 끝에 보면 영접하지 않거든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뭐 집에서 나올 때 먼지 터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말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다 이러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도 뭐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다? 아니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그 험한 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거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먼지 털듯이 떨어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저주라고 그럴까요?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느낌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니 나가는데 뒤에다가 소금을 그냥 싹 뿌려요. 소금은 왜 뿌리죠? 재수 없다, 부정 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으면 소금 뿌리면 뿌렸지 뭐 하면 별거 아닌데 그 의미를 알면요 내 나갔다 오는데 소금 뿌리더라 이러면요 엄청 기분 나쁜 건데 요즘 몰라서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에서 발에 먼지 터는 거는 그거보다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여튼 그렇게 해서 열두 제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해서 보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더래요. 그 결과가 아까 본문을 11절까지 끊어 읽은 이유는 그들이 나갔던 결과를 거기까지 가야 진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끊은 겁니다. 이들이 나갔던 그 결과는 정말 대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12명이 2명씩 2명씩 보냈겠죠. 그랬는데 뭐 얼마나 흩어져가 얼마나 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게 그 밑에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7절 보면 헤롯이 당황했다라고 말하죠. 이제 임금들은 있잖아요. 웬만한 일로는 안 놀라요. 왜 안 놀라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요. 누구 보면 아느냐 하면 저 김정은이 보세요. 저 나이에 저 자식이 저렇게 저래도 되나? 우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하도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자라온 그 생각은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자라온 그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큰 사람은 겁이 없어요, 사실은. 어릴 때 해온 게 전부 제멋대로 노는 거였는데 뭐가 겁이 나겠어요?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놀라지 않는 법인데 자원이 헤롯이 당황했다고 그러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죠. 헤롯이 당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자기가 죽였는데 그 요한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헤롯이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였으면 진짜 대단한 그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죠. 이제 8절 9절은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7절은 그 헤롯의 반응이고 8절 9절은요 아니 8절은 그 사람들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백성들의 반응이죠. 유대 사람들의 반응인데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누군데요? 엘리야를 한마디로 규정을 짓는다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왜 대표죠?
그러니까 모든 그 아까 아 뭐야 그때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선지자들
길게 설명하면 끝도 없고요. 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한 선지자예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지자의 대표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엘리야가 되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럴 것 같으면요. 대단한 반응이라는 얘기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얘기지만 약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거는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9절은 7절하고 뭐 그냥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헤롯이 듣고 당황할 정도로 이게 아마 큰 반향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 게 그게 10절, 11절이에요. 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몰래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따라왔단 말이죠. 따라왔는데 그 벳세다라는 지명이요. 나중에 그 12절 끝에 보시면 빈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빈들판이에요. 사람이 별로 없는 빈 들판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왔느냐. 그 다음 아래 사건 아는 거니까 대충 맞출 수 있잖아요. 얼마나 따라왔죠? 장정만 5천. 그러면 애들하고 여자들도 따라왔을까요?
왔겠죠.
얼마나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정만 5천이면 다 합쳐서요. 만 명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계산할 때 조심하셔요. 어른이 5천이면 아이는요? 요즘은 있잖아요. 어른 5천명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냐? 500명요? 그래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 우리 어릴 때 계산하면요. 어른 5천이면
애들 만 5천명 두세 배 됐어요. 옛날에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집집마다요. 어른 둘 밑에 아이들이 예, 일곱, 여덟 쫙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인 학교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필리핀 가면, 필리핀이 옛날 우리 같아요. 어른 400명 모였으면 아이는 400명 이상이 모여요. 거기다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금 어디 그 선교지나 아이들 많은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면 애들 야간 모아놓으면요. 애들 숫자가 어른 숫자보다 더 많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이 아이들이 많을 때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른 5천이 모였으면요? 지금 우리 상황 생각할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생각해보면 아이들 많았을 때니까 보면 굉장히 많았을까 짐작이 되는 거죠. 애들이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와서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계산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만 명은 넘어갈 숫자가 모였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빈 들판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이게 이제 제자리 나가서 전도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불러일으킨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고치게 했던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요거 세 가지 증명이 됩니다. 헤롯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베세다 들판을 따라왔던 걸 보면 대단한 이였다. 그렇게 진정할 수가 있겠죠.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명 되미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라 해서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기사죠. 잘 아는 만큼 우리가 생각 안 해보는 대목이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한번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찾아왔는데 열심히 가르치셨죠. 우리 여기에는 날수가 안 나타나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닌 지 사흘쯤 됐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그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나요?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 이제 부흥사경회 같은 거 하면요, 서울은 뭐 잘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부흥사경회 하면요, 쌀 한두 대씩 치고 뭐 몇 날을 걸어가요. 그거 가가지고 쌀 그거 밥에 먹어가면서 반찬은 얻어먹고요. 반찬 개발이 있나요? 뭐 간장 된장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거기서 제가 말씀 배우고 이랬던 게 옛날 우리 조상들 그 이야기예요. 전 어릴 때 SMC 집회 회비 낼 때 보면요, 그 반찬값 얼마에 쌀 몇 대 이런 거 기억나요. 그때는 집회 갈 때 쌀을 뒤에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 반찬값 따로 내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다 그죠. 제가 그러면서 웃었더니 저 위에, 저보다 훨씬 더 위에 어떤 분 목사님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포항에서 진주까지요. 못 믿어요. 정말 멀어요. 보름간 걸어갔대요. 쌀 짊어지고요. 그 제가 아마 기억에 맞지 싶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 얘기했던 분이. 예를 들어 우리 고향교회에서 저기 고향교회 선배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우리 위에 총신대 학장 지냈던 정성구 박사라는 분. 그분이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예수 집회 있다 그러면 집회했는데 그 먼 길을 쌀 짊어지고 걸어가고 뭐 이랬다 하거든요.
보름 동안에 그 가면서 밥 해먹고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어디 못 걸어가고
쓸 다 보고 쓰고
가져가야 될 건 가져가야 되고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는 동안에는 얻어먹고 가든지.
제가 진주에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진주에서 제일 컸으니까.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바닥에서 다 자고.
그렇죠. 자는 데도 없어요. 네. 사실은.
교회 바닥에서 다 자고 거기서 그냥 해 먹고 또 이제 아름아름을 해서 옆에 또 가서
얻어도 먹고.
얻어도 먹고 그랬어 그때는.
그럼 돌아오는데 또 보름 걸리잖아.
한 50 한 아니야 60 61년도 때.
예, 옛날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저 회비를 쌀로 내고 부식비 내고 하는 요기업까지는 있는데, 그러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다, 이런데 세상에 그걸 그 차도 없이 그냥 걸어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또 그렇게 돌아와야 되고, 아, 우리 위에는 더더욱 했구나, 그런 겁니다. 전 지금도요, 기억나는 게, 어딘지 모르지만, 마포구 공덕동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을 거예요. 공덕동. 무슨 교회인지 이름 기억 안 나요. 포항에서 기차 타고 밤새 올라가 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떨어져서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나, 이런 데 보면, 한 무더기 우 몰려가는 학생들 보고요. 그냥 따라 가가지고 가가, 거기서 일주일에 집회하고 내려가고 이랬던 기억 나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얕은 그 교회가 마포구 공덕동에.
그게 아마 등촌교회였어요. 등촌교회 그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아, 그 자리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마포구 공덕동에 거기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집회했고 지금 서문교회 저기 나와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서문교회는요. 시내 한복판이에요. 한복판이고 그 뒤로 네. 전철인가 지하철인가 지나갔던 거기에서 제가 집회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 자리가 정확히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광화문 뒤에 저쪽에 있었대.
거기 한번 가려면요, 진짜 밤새 기차 타고 올라오는. 그 우리는 기차 타고 올라오던 시절이니까 그렇지만 뭐 걸어서 다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을 그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요. 이거 뭐 정해진 시간 있겠어요? 밤낮 없이 그랬을 것이다. 아, 조금 추정은 되긴 돼요.
옛날에 예수님께 너무 힘들어.
네?
예수님도 너무
그런데 그게 힘들기만 했는지 그게 더 은혜였는지는 지금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요 편해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은혜롭고 더 즐겁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때가 더 즐겁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다른 동네에서 그 집회한다고 애들이 모여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갔었거든요.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그때 집회는 있잖아요. 지금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아이들요, 한 시간, 설교가 한 시간, 두 시간 넘어가면요, 몸서리 치죠. 그때는 저녁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미 설교가 얼마나 길어가지고, 마칠 때쯤 보니까, 새벽에도 시작할 시간 다 됐네. 그럼 그냥 또 새벽에 시작합시다. 이래도 갔으니까요.
부부가 마음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지금 뭐야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럴 때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보면요 그 집회를 우리 아이들은 못 견뎌요. 우리 아이들은 못 견뎌하는데 현지 아이들은요 밤을 새워도 눈 비벼가면서도요 야단 맞아가면서도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못 견딜 뿐이죠. 결국은 이렇게 환경 좋은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 잘 믿냐 그쪽이거냐. 전 중국에 혹시 강의하러 오라고 하면 안 갑니다. 무서워서 안 가요. 왜?
안
밤새도록 해야 돼, 그거는요. 특히 내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뭐, 몇 시간 가면 삐 가는데,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요. 두 시간 반 넘어가니까. 물론 저희가 아마 통력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멈춰지긴 하지만, 옛날에, 딴 데 아니에요. 우리 저, 권목사님 있던 그 교회에, 저, 저녁 집회 때 한번 오라 해가지고, 가는데, 쉽게 말하면, 골대견 장로 간 사람 있어요. 근데 한번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친구니까. 시간을 얼마로 하면 되냐. 그런데 물리 전공 한 분이거든요. 물리 전공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뭐 의미가 있나? 이러잖아요. 알았더라.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중에 피곤하고 힘들고 화장실 가야 되겠거든. 마음대로 가세요. 가고,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고 했는데, 두 시간 반 지나니까 내가 진땀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내 한계는 두 시간 반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끊고, 다른 시간에 보다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냥 계속하고 며칠, 그러고 마쳤는데, 그나마 그 교회는요,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 뭐 했는지 전 기억에 별로 없는데, 그 교회에서 왔던 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잘 압니다. 언제 하는데? 그때 저 집회 때 와가지고 제가 기억합니다. 두 사람이 그랬어요. 이채원 목사. 그 다음에 박성기 집사. 그때 무슨 강의했는지 기억 안 돼요. 난다한 사람이 있으니까 고맙긴 해요. 근데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렇게 감안하면 예수님이 저 들판에서 가르치는데 무슨 뭐야 뭐 시간표가 있었겠어요? 뭐 하고 있었겠어요?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서 갔겠죠?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딸려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조금 짐작이 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뭐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걸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사실은 이전에 전도 파송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그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뭐 자기들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제자들은 뭐 특별할 일 없으니까 듣기도 하고 뭐 같이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생기면 뭐냐면 이 사람들 너무 굶으면 안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한두 끼 굶는 거야 충분히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은요 그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그걸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끼 굶은 게 아니고 막 여러 끼 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걱정이 바른 걱정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저렇게 바쁜데 제자들은 앉아가지고 사람들 너무 굶어서 지금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죠? 이게 쓸데없는 짓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될 뿐이지 제자들의 이 생각이나 이 걱정조차도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큼 능력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집회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요. 뒤에 앉아가 몇몇 권사인데 무슨 걱정하여? 뭐 걱정하죠. 근데 그걸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말씀드릴 생각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려면요. 앞에서 말씀에 열심인 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또 뒷전 한쪽에서는요. 뭐 어떻게 매겨야 되고 뒷정리를 어떻게 하고 도와야 되고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회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은 또 중요한 부서가 하나 더 있어요. 방송실. 이 방송실에서 잘못하면요? 망쳐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송실은 좀 셉니다. 센데 기본적으로 방송실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목사님 오셨잖아. 오셔가지고 사전에 방송실은 다 이야기를 해줘야 여기서 준비를 내가 잘 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개념이 좀 없는 목사님도 있어요. 느닷없이 방송실에 뭐 이거 뜯을 수 있어요 하고 그득 물어버리면요. 그래서 진짜 종이야. 진짜 잘하는 방송은요, 목사님이 느닷없이 뭐 해도요, 할 수 있을 만큼 이 저게 준비를 갖추고 있어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따다닥거려가지고 빡빡 띄워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상체제가 쫙 갖춰져 있어야 하는 곳이 방송실이긴 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저 방송기기나 이 다루는 솜씨가요, 아주 탁월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방송실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못 듣는 곳이에요. 그 대신에 조금만 잘못해도요, 표가 팡팡 나기 때문에 온갖 욕은 다 얻어먹는 곳이 저 방송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집회나 뭐 이런 것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려면요, 뒤에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모르죠. 저는 방송실에 대해서, 기계는 잘 못 만져요. 잘 못 만지는데, 예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욕심은 나가지고, 우리도 그, 뭐야, 설교 띄우고, 그 다음에 본문 띄워가면서, 그리 하면 안 될까? 하길래, 뭐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제가, 그, 보통 방송실은 자막기가 따로 있고요. 영상, 자막, 그 다음에, 뭐, 몇 종류가 다 기계가 있어야 돼요. 시골에 그것도 없는데 그거 해보자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죠. 노트북 하나에 카메라 옆에 설치해 놔놓고 그 다음에 자막은 자막기 자체가 없으니까 뭐 그냥 원고 미리 주세요. 설교 원고 미리 받아가지고 그 설교 본문에 띄워야 할 성경 본문은 미리 다 쳐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놔놓고는 혼자 앉아가지고요. 그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나 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아요. 뭐 이런 방송실 올려 놔놓으면 복잡하니까 손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복잡하고 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PPT 다루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젊은 목사님도 굉장히 놀라요. 늙은 목사하고 만말 갔는데 자고 오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루어 가지고 그림을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 중에 그 시간 많이 걸린다고 안 하려고 하는 분 많아요. 그 매 달리면 시간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딱 만지는 거 보고, 자, 그럼 우리 게 컴퓨터 잘 만지고 잘 다루는 목사님들이 저 만만하게 안 봐요. 아씨,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자막 처리나 영상 처리나 이것까지 해내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 잘하려고 그러면 저 영상 저 부분이요, 또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바짝 매 달리는 사람이 또 있어줘야 이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데 앉아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의 이 걱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걱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참, 13절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시잖아요.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 무슨 말씀이 될 만한 걸 해야지. 설령 그 제자들이 돈 주고 사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13절 뒤에 보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가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돈 있다고 이거 해결 안 돼요. 살 수 없죠. 이 많은 식구들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돈 있다고요? 어디 가서 사는데? 안 돼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서울 시내 여기서도요, 갑자기 느닷없이 뭘 왕창 사야 될 경우 생기면요? 안 쉬워요. 왕창 하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명 되는데 통닭을 2,500마리?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서울 바닥이니까요. 저 시골 구석에서요? 네, 불가능합니다.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살 능력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툭 던진 말씀, 너희가 주라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 말이요, 떡다섯 개하고 물고기도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들 굶고 있는 판국에 이거라도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떡다섯 개 가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떡? 그 인절미 아니면 백떡이요?
좋은 떡은 아닐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도시락 그 간식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보면요. 저희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동그란 땡이 있죠. 보리떡 똘똘똘 뭉쳐놓은 동그란 거. 요거 다섯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마한.
네, 자그마하고 똘똘똘 뭉쳐놔가 한 입에 톡톡 들어갈 수 있는 동그란 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면요. 물고기 가면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갈치 두 동가리요? 그런 걸 넣어봤을 일이, 이유가 없어요. 멸치 두 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멸치 두 마리 아니면, 그거 있잖아. 노가리.
왜냐면, 이, 보리떡 다섯 개, 그냥 도시락 삼아서, 도시락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넣어갈 수 있는데, 멸치 두 마리 정도는 돼야 간이 조금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크게 다를 거 없는 이런 건데. 이 값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한 50명씩 안 치래요. 남자들 5,000명을 50명씩 안 치면, 그 50명을 한 반이라 칩시다. 몇 반이 나오나요? 반수가 100개죠. 저기, 권사님 옛날 아이들이고 소풍 갈 때, 최대로 데려간 반수가 몇 반쯤 데리고 가보셨어요? 전교생을 다 가지고 데리고 가면.
우린 전교생 못 갔어요.
못 가죠? 네. 그러면.
학년으로 가면. 제일 많을 때가 16반, 이렇게.
16반이죠? 전교생 못 데려가고 겨우 데려간 게 16반이면, 16반 다 풀어놓으면요.
뭐, 어디냐고.
혹시 뭐 그런 거 없어요? 16반 대표 불러가가지고 음료수 나눠주거나 뭐 간식 나눠준 적 없으세요?
서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그냥
자기 걸로?
각 이렇게 자기네들 걸로 하지 전체 사슴을 주고
16반 데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풀어놓고 거기다가 간식 나눠준대 반대표 모이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안 날까요? 그게 꼴랑 16반인데 지금요,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100반이 나오는 거예요. 50명씩 둘러 앉히면 반수가 100개예요. 그러면 50명 앉은 반도 있겠고, 아이들, 여자들 뭐 이렇게 해서는 100명 앉은 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개 반이면요? 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그 숫자를 앉아 놓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전부 불러가지고 반별로 대표로 한 두 명씩만 오세요. 못 와가지고 거기다가요. 이게 저 광주리에다가 100명씩 50명씩 야 먹을 거 애가 분배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무슨 생각 드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띄워서 나눠줬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예.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 이거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는요. 다 굶어 죽어요. 어느 천년에 그거 다 나눠. 그래, 결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신 후에 이게 그죠. 우리, 저, 요즘 뭐야, 자동화 기기가 장착된 빵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이 쏟아져 나오듯이 나와주지 않으면 이 식구들 못 먹여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어떤 광경이었겠느냐를 보라는 거죠? 단순하게 502억 아니고요, 현대식 공장처럼 예수님 손에서 빵이 그냥 마구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이 식구들 못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그게 명확하게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 보면요,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제자들을요 분리시켜버려요. 제자들 빨리 배 타가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왜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하고 자기를 붙들어가지고요, 왕으로 세워서 소리 안 나올까요? 이런 예수 같으면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만으로도 보고 얼마나 놀랬는데, 이건 병하고는 다르잖아요, 개념이 전혀. 이런 예수만 있다면요, 먹고 살겠죠? 안 되잖아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게 출애굽기를 읽으면, 저 베드로가 바위를 쳤잖아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죠. 모세가 물이 터져 나오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물이? 가령 바위가 쪼개지고 샘물처럼 나오면요, 사막의 샘물은요, 말라 비틀어져 갖고 물 없어요. 그거는 적어도 사막의 강물처럼 물이 흘러가줘야 200만이 되는 사람이 거기 애가 물을 마셔도 마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쫄쫄해지고 샘물같이 나오면 앞에서는 물 먹는지 몰라도 뒤에서는요, 목말라 죽어요. 그러면 안 돼. 사막에 적어도 강물처럼 물이 흘러주려면 물이 어떻게 나왔어야 되느냐? 콸콸콸 소리가 좀 작아요.
폭포처럼
터져 나와가지고 퍼붓지 않고는 사막에 물이 스며들어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도 대단한 기적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500여를 생각할 때 그냥 다섯 개, 두 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그게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는 이 인은 못 믿어요. 말이 그는 16밤 했지만 한 10밤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풀어놓고요, 뭐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네.
전체적인 거는 못해요. 저는 전체적인 거 못 시켜봤어요. 그러고는 그냥 각자 각반 그래가지고 각반도 한 4, 5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50명 앉혀서도 반수가 100반이고요. 그걸요, 대표 불러다가 아니면요, 한꺼번에 이거 못 나눠준다. 어림도 없잖아요. 제자들 12명에서 이게 일 못해요. 하다못해 뭐 우유 한 통씩 나눠주는 것도요,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장면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장면, 이게 대단한 기적이었다 하는 것이 금방 눈에 뜨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따지는 분들이 도로 있어요. 근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따지는 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 그 한동대 총장 지냈던 김영길 총장요. 그분도 외국 유학가가 있다 가서 부인한테 끌려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 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막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볼 때는요, 절대 비슷한 게 아니에요. 물은 H2O고 포도주는요, C2H5 이렇게 나와요. C가 들어가면 탄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수소하고 산소만 있는 이 물이 탄소가 들어간다는 건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데 막혀가지고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던 그분이 결국은요, 합리성을 포기하는 거죠. 합리성이라는 거는 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 테두리를 벗어난 전능한 분이 계시다면 이 테두리를 벗어난, 이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분이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항복했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항복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분 같으면 뭘 못하냐,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받아들여져 버리니까 그런 합리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합리성을 포기하고,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은 합리성이 지배할지 몰라도 이 과학을 뛰어넘는 그분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풀리더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합리성을 못 벗어나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걸 다 꼽을 치고 있다가 어떤 애가 이걸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걸 다 꺼내서 그냥 전체가 먹을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그 설명이 쉬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크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리고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저때 희한하다. 여러분들 관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은 아침부터 계속 돌아. 일곱 바퀴 돌아야 되니까 계속 도니까 사람들이 점점 호기심이 생겨가 저식도 오늘은 왜 저렇게 안 가고 계속 돌지? 그리고 성이 다 올라갔대요. 다 올라가서 왕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놀래고 와 지금 놀래고 우당탕 하다가 보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좀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렸다 하는 것보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 부인하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뺏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이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설명하면 차라리 이게 좀 그럴듯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대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 사실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멀리 못 갔다는 거예요. 바로 해변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개 낀 해변을 이렇게 걸어오시는 게 이게 만약에 물 위로 온 것처럼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그것도 당연히 보이잖아요. 이런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 밑바탕의 근본 사상은 뭐냐면요. 이적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적을 못 믿고 성경을 보면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요. 이런 이적적으로 이 땅에 임한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가장 큰 이적이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상징적인 현상일 뿐이죠. 두 번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이적이 사람들이 그런 설명이 안 맞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 그렇거든요. 결국 남는 게 없어야 정상인데 뒤에 보면 12바구니나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쯤하고 또 넘어갑시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보통 이적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이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대답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1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 따로란 표현이 종종 나와요. 이 개혁이 전에 성경이 있다가 없어진 표시가 있는데요. 그 앞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따로라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 따로라는 뜻이 뭘까요? 아, 분리하러요?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조용한 거냐? 아까 베세다가 빈들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따로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자꾸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죠? 예, 핵심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도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따로 가셨는데 이 따로가 전부 기도하러 가신 곳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사건들이요. 베세다 빈들에 예수님 왜 가셨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일이 그렇게 됐고 이 18절에 등장하는 여기도 따로 기도하시는 거고 그 밑에 나오는 그 다음 사건은 변화산 사건인데요. 그것도 시작할 때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중간쯤 보시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사역을 하시긴 하시지만 금방 또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자꾸 기도해야 될 필요 있나? 이게 이제 좀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굳이 뭐 내가 다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답은요. 네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빈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 보면 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느낌은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교제. 우리는 기도를 자꾸 뭘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뭐 내놓으라고 쫄르는 걸로 쫄라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냐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교제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항상이죠. 항상. 우리 딸내미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막 그렇게 잔정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야 귀찮다 나와라 비켜라 이러면 늘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나이에 아빠하고 놀아주는 딸 있는 줄 아나. 그 어떻게 하면 한편은 고맙긴 해요. 근데 본인 말이 그렇대요. 고등학교 때 이미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아빠하고 놀아주는 딸 하나도 없다. 그냥 내 아빠하고 놀아주는 거 고맙게 얘기된다. 이러고 자꾸 치대고 앉았는 거예요. 야, 비켜라, 비켜라. 이렇게 돼요. 자꾸 들어붙어서 그러고 앉았는데. 걔 말이 어지간히 맞을 거예요. 이미 고등학생 지금 되면요. 아빠하고 그렇게 친한 딸이 별로 없, 별로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돈만 받으면 된대요.
딸이 피하지, 딸이.
그게 관심사가 없었어요. 그런 데 하고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내미는 나하고 있으면 뭐 할 게 좀 있나 봐요. 놀이터. 아빠, 야 봐라. 귀부터 파요. 저 귀 잘 손 안 대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재밌나 봐. 아, 들었다, 들었다 하면서도 집에 오면 안 자고 귀부터 파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고맙긴 해요. 고맙긴 한데.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나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교제보다는 뭐 하나님한테 쫄라야 되고 땡깡을 나가 뭐 하나 뺏어내야 되고 이거는 기도의 아주 초보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틈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가까이 온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요한이나 엘리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그건 예수님 관심 밖이에요. 근데 너희는 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는 나를,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있던 그 교회 권사님이요,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어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는 그분인데 생일날이면 하필 생일이었는데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생일 얘기가 나온 거죠.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오늘 생일 케이크 사드렸어요? 아니 왜요? 오늘 우리 권사님 쫓아다니면서 생일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아마 수십 군데도 더 불렀습니다. 근데 뭐 내까지 나서가지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생일 케이크 다 무슨 소용이냐? 당신께 중요한 기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한방 오지게 맞은 거예요. 다들 그렇죠. 아, 장로님 그건 맞아 싼 거 맞습니다. 다른 사람 케이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 남편이 하는 거 그 케이크. 근데 그 장로님이냐? 다른 사람들은 하 종일 했을 건데 뭐 내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딱 그거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중요한 거는 너희는 나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장면이 실수는 안 했을 건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답변이 있죠. 누가는 이걸 약간 의역을 한 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이 더 어려워요. 그 누가가 쉽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이 말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말이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뭐 아들이시여 그게 차라리 쉽지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쉬워요. 왜 우리는 이게 어렵냐.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걸 쉬운 말로 풀면 무슨 뜻이 되나요?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서 될 말이 아닌데 이게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 하는 말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리스도를 두 글자로 한 거예요.
기독.
기독. 예. 한자로 두 글자로 만든 게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처음에 나갔더니 누가 뭐라고 한다니까. 코코넛 나무하고 야자수 나무하고 뭐가 달라요? 코코넛 나무하고 야자수하고 뭐가 달라요? 누가 모르는 거. 네?
코코넛이 야자수 열매가 코코넛 그 자체.
야자는 한자로 쓴 거고요. 코코넛은 영어로 쓴 거고요. 결국 같은 거래요. 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야자 그럴 때 야자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야자수 속에 코코넛 추리도 들었고 팜 추리도 들었어요. 그 팜, 기름 짜는 팜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야자라고 그러는데 야자하는 거는 이제 한자로 옮긴 거래요. 한자로 옮기면서 그건 같은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기독은 같은 단어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인데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의 뜻은 웬만하면 아시죠? 구세주 그러지 마세요. 메시아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보다는 구세주 이런 의미가 강하죠. 히브리인들이 기름 부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이 세 종류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뜻만 알면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21절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는데, 감추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예,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언급을 하셔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랬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갑니다. 22절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은요, 이 말이 입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어떻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게 이게요?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말이 말 같아야 들리지요. 여러분, 하도 이상한 얘기하면 들어도 그게 입력이 안 되고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는데요. 제자들에게 딱 이런 겁니다. 방금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몰라요. 이런 분. 예. 이런 분. 이런 분 가는데 그분이 죽는다고요? 예. 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셔도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셨다가 살아날 거 믿었던 제자는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도 입력이 안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는요, 더더욱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를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나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는다. 죽음으로써 메시아의 임무를 완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메시아로 왔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데 죽는다는 것은요? 죽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냐 아니면요 내가 바보짓해서 당하는 고난이냐, 이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바보짓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건 상급 없어요. 바보짓 하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깨보이고 땡땡이 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뭔 일만 있으면요, 교회 가야 된다고 빠져요. 모임에 빠지는 주된 이유가 교회 가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모임에 빠지고 가는 거냐, 아니면 그 모임에 빠지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냐, 이거요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그 직원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뭐 직원 여행 간다 하면 꼭 그 토요일 주일 끼어서 갔다 오죠. 토요일 갔다 오죠. 제가 4년 동안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5년이 되면 그 학교 만기고 제일 고참이거든요. 그 또 직원 여행 간다고 의논을 했대요. 그 나보고 이번에 꼭 가자 하는 거예요. 저, 그 어디 가는지는 필요 없고 날짜만 말해라. 니 때문에 일요일 뺐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간다. 이게 계속되니까요. 저 이번에는 일요일로 지 말고 가자 이렇게 내가 날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재밌나요? 오메 밤에 유행가 불러라 술 퍼먹고 시끄럽고 밤에 밤새도 고소친다고 떠들어 살고요. 또 솔직히 말해 은혜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이 놀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래도 무조건 가야 돼요. 왜요? 그때 만약에 다른 이유 되고 안 가 이러면요. 그동안 4년 동안에 교회 핑계대고 내가 빠졌던 게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끈수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끈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죠. 많은데 저하고 시비 거는 사람 사실 없긴 없어요. 저보고 뭐 돌려서 제의라 칼 놈도 없고 시비 걸 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니 때문에 여보는 일을 뺐다 이 말 나오면요 이유 불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이 산다는 게 절대 쉽진 않지만 정말 저거 진짜냐 아니냐는 소리 들을 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핑계 삼아서 아니면요 예수 믿는다는 걸 핑계 삼아서 어려움을 빠져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냐 아니냐 이건 예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계속합시다. 조금 잘린 것 같긴 한데요.